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13개의 교회가 오늘 이 새벽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연초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과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나고야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할 터인데 많은 태풍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또 일본 그 열도에 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세워졌던 그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기회를 통하여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아시아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개개인들이 연약한 가운데 많은 소원과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담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한 15절 말씀까지 좀 빠르게 봤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를 뽑는다라면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는 제사를 이렇게 많이 다룬 책은 구약의 레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많은 이해가 더해진다는 말씀 몇 번 드렸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딱히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는 예수가 누구냐 이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를 주로 다뤘어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는지 그 과정을 적은 게 사도행전이죠. 나머지 서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믿음을 더 세우고 또 그들에게 신앙적인 기준들을 세워주려고 했던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요.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도 약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뭐 바울을 썼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많이들 말을 하죠. 어쨌든 히브리서의 내용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어떤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사가 누구 제사냐? 수많은 수억 마리의 양과 염소가 소가 죽어나갔던 그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이 모든 것들을 끝냈다. 그 제사의 주 인물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많이 예언한 바이고 실제 그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새로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구약 때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죄를 지면 어떤 예식을 통해서 동물 짐승을 드리고 나면 그냥 죄가 해결된 것처럼 뭐 그런 문화가 있었죠. 또 그 제사 또한 희미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출발을 하지만 가다 보게 되면 굴곡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도 헷갈릴 때가 많고 우리도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냔 말이야.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교육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해야 될 부분이라면 믿는 연수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되어지면, 숙련이 되어지면, 학습이 되어지면, 믿음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물론 그 많은 훈련과 교육들이 그 계시하심을 돕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들이지만 그 많은 어떤 훈련도 계시를, 계시됨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를 40년, 30년 한다고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정말 축구에 대해서 국가대표급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교회 시스템들 통해서 이런저런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 또 성도들에게 보다 더 깊이 계시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뿐이지 그 계시됨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맞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그분들이 막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그때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된지 히브리서에서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들어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고 13장은 특별히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 뭔가 제사장이라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론이 돼야 되는데 결론이 약간 다른 각도로 많이 진행이 돼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당시 이 히브리서가 주어졌을 때 정황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속이 시끄러우니까 그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내가 속이 시끄럽고 속이 복잡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다 보니까 모임이 조금씩 조금씩 와해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의 많은 압박과 많은 회유와 정치적인 행정적인 가족들의 많은 그런 핍박들이 사실은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시끄러우니까 옆 사람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이 움츠러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전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많은 우린 깊어지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남미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깊어지자보다 막 전도 운동에 막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또 분위기예요. 조금 다르죠 우리하고는. 하나님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다 정황이 달랐던 것처럼 상황이 다르고 인도하시면 다르겠지만 지금 13장을 정리를 하면서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또 이 복음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쪽으로 막 얘기를 막 하다가 그분이 참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끝냈고 이런 말을 막 하지만 사실은 13장 결론에서는 조금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교회는 현장의 전도 현장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에 합하거나 그 부분에 매력을 느끼거나 그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모임이에요. 최소한. 하지만 그들이 그걸 알아가는데 많은 과정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냥 알게 하시면 될 건데 왜 구약을 보면 왜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그냥 허락했을까? 400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두면 두개 하고 거기서 막 번성하게 해서 애굽을 장악하게 하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출애굽을 시켰나? 아니 그 내용을 성경에 왜 적었나? 아니 적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물리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그 17절 구절은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자꾸 신학적인 혼돈, 외부의 핍박, 또 많은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질타, 또 믿고자 해서 왔던 사람들의 어떤 배도, 그들의 돌이킴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막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불안해지고 혼돈 상태에 이렇게 막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그 출발점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과 또 교회 중요한 일을 판단하는 분, 장로님들과 대화를 할 때 또 교육자분들과 교회 얘기를 쭉 할 때 다 교회를 걱정해요. 다 교회를 걱정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돌았으면 마음이 묵직해요. 무거워서 결론은 뭐냐면 느껴지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무수기로 뭐 항상 하는 생각 그 생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제 읽었던 그 8절 말씀 보니까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존재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때도 계셨는데 지금 살아계셔. 이 정도 동의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똑같 우리가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면대면 볼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의 효력,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의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많은 게 바뀌죠. 많은 게 바뀌어요. 그 뭐 하나를 이해시키려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이것이 흔들려버리고 많은 것들로 복잡해져버리고 속에 시끄러워지면 어떤 것으로도 이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만만치 않죠. 15절 말씀 잠깐 보면서 내용들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드렸죠. 제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됐던 얘기들이에요. 제사는. 근데 갑자기 찬송의 제사라는 말을 제사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서 한 24회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말들도 어느 성경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제사의 각도를 찬송의 제사라는 말로 훅 틀어버려요. 찬송이 중요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찬송의 제사를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제사의 개념은 모든 것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피뿌림을 통해서 되어지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너무 비밀스럽게 엄격하게 다루는 히브리서에서 제사라는 단어를 찬송의 제사를 이렇게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계속 이건 좀 품고 기도하면서 무슨 의미인가를 물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 이 같은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하는 일과 서로 나누어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요. 히브리서에서 제사라는 얘기를 1장부터 계속 해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구약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막 진행되는 것들을 딱 스톱시켰어요.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매번 죽고 출애굽할 때 레위인들이 2만 2천 명인데 성막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신약 당시에는 그 관련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막 굴러오던 큰 역사를 어마어마한 구약의 줄기를 완성을 시키면서 딱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제사를 찬송이라는 말과 그 제사를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적은 얘기가 아니죠. 어제 뭐 갑자기 이런 부분이 보여서 뭐 볼 자료도 없고 묵상을 하면서 왜 이런데 제사라는 말을 썼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적어도 제사라는 의미는 더 큰 것일 것인데 더 우주적인 것일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 우리가 하는 찬송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찬양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 그 공동체가 시끄럽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볼 기회가 없고 다 각자 알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근데 그 부분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무슨 의미일까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 개개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공동체, 어떤 사람은 성공, 많은 게 있을 거예요. 또 실제 교회가 많은 거를 향해서 많은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걸 보면서 이 교회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수많은 목회자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차용해서 교회에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 위주로 맞지 않는 구절, 맞지 않는 단어 이런 것들은 그냥 휙휙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제사라는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고 심취되어 있는 목회자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죠. 찬송제사, 찬송제사 들으면 되는 거지, 영광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안 들어오죠. 당대 세계복음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많잖아요.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치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눈을 보게 되어지면 한편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좋은 테마를 잡아서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그 단어가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것만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걸 놓치게 되기도 해요. 우리도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의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치유는 부분적인 이야기예요. 찬양도 부분적인 얘기예요. 가정의 행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그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도 그런 거냔 말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메인, 가장 중앙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당대 세계복음화로 관점으로 받을 것이고 또 성경 각 구절들을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내용으로 충분히 또 봐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동일하다는 그 말은 적은 부분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에서 말했던 몇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거예요. 그런 제사예요. 또 9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죽음은 단번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수억 마리 죽은 동물들보다 그 효력과 그 능력이 더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말씀 보니까 10장 11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다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사를 찬송으로 제사를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제사라고까지 히브리 기자는 바울이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바울이 우리가 말한 당대 세계만 늘 전도만 했냐? 늘 밥 먹고 전도만 했냐? 세계복음화라고 맞춰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아꼈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길 원했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가기를 위했는지를 읽어보면 그 내용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시간상 나중에 더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입니다. 17절 읽어드렸지만 제가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17절. 그냥 17절.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앞에 있는 지도자, 리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말을 곧 듣고, 곧이 듣고. 우리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부터도 목회자이지만, 그렇죠?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다 하더라도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저거 최 목사님의 얘기야. 저거는 최 목사님의 과거에 어떤 걸 근거로 한 경험으로 근거한 나온 말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면 유익이 없어요. 또 교회 공동체가 막 깨지기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막 깨져가는데 그것을 추스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대해서 모든 것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래요. 모든 잘못은 투사하게 돼 있어요. 투사. 투사가 뭐냐면 제가 했어요. 그거예요. 이 현재 이 문제는 제가 했어요. 얘가 했어요. 저놈이 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예요. 내가 했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거는 많이 돌리고 어떤 여건적으로 그 말을 해야 자기가 좀 드러날 때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원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죄성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라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이 그 말을 했어요. 그의 첫 번째 죄의 모습은 투사였어요. 투사. 투사가 뭐냐? 내가 안 했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흔히 40, 50대 장년들이 그 말하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정부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맞죠,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존중도 없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형이고 동네 형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말들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에서 제사야라는 얘기를 그냥 끝을 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앞에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너희 영혼들을 경성하게를 자신들의 죄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드벤티지 그러는데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런 긴장과 그런 반목과 그런 대치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키웠구나라고 인정하지만 막상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속이 아프니까, 속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이 진동을 막 덜어내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삼삼한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성경 모든 내용, 야, 이 억울한 현장에서 이들은 참아냈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엔 그런 게 없어요. 야, 열 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기 위한 계기였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열 가지 재앙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열 가지 그 시험 때문에 애굽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동일하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말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들어닥치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울 거라는 그 믿음은 또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도훈이가 나쁜 짓을 하면 교회 전체가 시험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습니까? 야, 최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아주 장난 아니야. 아주 그냥 아주 생 불신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안 들겠냔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출애굽이 아니요. 우리를 출애굽 시키려고 한강으로 끌어내 갖고 당산에서 합전을 건너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있었냐? 믿음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동일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너무 멀어진 것 같고 그냥 너무너무 이게 추상적인 것 같고 힘든 것이죠. 아니, 히브리서 결론에서 왜 이런 말을 하냔 말이야, 갑자기. 아니, 12장까지 진행되었던 그 전체 맥락과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려고 히브리 기자가 이 내용을 써온 것이고, 12장까지 내용을 쭉 말을 하면서, 13장에 적용을 하면서, 이러저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돌아다 봐야 될 것을, 또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을,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끄럽다 보니까 말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우리 한번 앞에 내용 몇 가지 보겠습니다.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너 헷갈리지? 하지만 큰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 이 너무너무 큰 구원이야. 그렇죠? 동물의 죽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이야 라고 이런 내용이 한두 개였습니까? 뭐 구원의 창시자임을 계속 그 이후에도 말을 하고 있죠. 쭉 넘어가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2장 11절. 2장 1절부터 11절 좀 봐야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도 많고 거룩한 사람도 많죠. 많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음을 그냥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 구약에서 거론하지 않았던 그 마귀라는 존재를 끌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종로로 타였는지를 그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음을 말씀을 주고 있죠.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냐?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동일하신 그분을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시끄러워서. 그리고 믿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20대에는 너무 불탔는데 40대가 된, 50대가 된, 60대가 된, 70대가 된 지금은 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당하면서 마음에 다치다 보니까 혹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돌보고 돌아다 보는 것이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이렇게 끝내야 되나? 좀 더 멋있게 우주로 끝나면 좋겠는데 교회 공동체를 돌아다 보는 것으로 히브리서의 제사의 내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5장 11절부터 말씀 보면요. 14절,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걸 보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의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동행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일년이 다 가는 거예요. 일년이 다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틈도 못 갖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들을 발견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엊그저께 얼마 전 봤던 목사님의 그 신명기 8장 내용 보셨어요. 왜 광야를 걷게 했냐?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그 부분이 참 아멘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부러진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은요.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타성해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믿던 그 믿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낙심, 떨어질락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데 있었으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높아진 것이죠. 하다 보니까 자리가 생기고 자리가 생기니까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이 출발했는데 더 겸손해질 것인데 어느 날 여러 가지 말도 하게 되어지고 점점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때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기회들을 찾고 낮추시고 과정을 주시면서 믿음을 키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해요. 누가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건 교회가 성장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각자 개개인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불꽃인 사람들의 불을 붙여주는 것이고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교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초대했던 모든 교회가 다 우리가 똑같았어요. 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과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받게 원하십니다. 오늘도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이 자고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더욱 낮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시며 믿음과 결부시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13개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한다을 위해 주옵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다보며 모의교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 모의교를 힘쓰며 또 형제를 돌아보기를 참 자세를 드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 나고와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콜롬비아 토론토 대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국가가 더불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인담을 도와시며 이 일을 두고 헌신하며 물질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도와시사 또 재물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신명의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물을 얻게 하시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해서 인도 충만하심이 주여 오심을 바라보며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쓰며 믿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열세계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